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6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잘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고 그리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되죠. 취업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그 직장에서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조금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많이 참아야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도 원만한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들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참 힘든 가정이 될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라고 앉아있으면은 그는 아주 어린 신자로 아기 같은 신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힘을 다하여서 때로는 모험과 같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라고 앉아있는 성도는 마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너희는 제발 아무 말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던 그 성도들은 어린 성도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성도들입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광야 40년길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 해줄 테니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 모습 때로는 모험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발을 내디디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할 경주, 달리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를 말씀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장거리에 달리기에 비유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했습니다. 경주는 결국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달리기를 실컷 했는데 상을 받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뭐 괜찮죠. 그러나 그 상을 받는 자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하나님 앞에 서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상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지어주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냐, 아니면은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 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 이 신앙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이 경주에서만큼은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돕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개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 증인들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인데, 한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장인 11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요. 11장에 보면은 구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들이 잘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뒤에 가면은 기드온과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 다윗, 사무엘.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을 이야기 다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갔던 선배들이죠. 구름같이 많다는 것은 숫자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하면서 달려갈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이분들이 증언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는 백마부대에 있을 때에 우리 중대의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대대장배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중대 대표로 차출이 되어서 다른 병사들은 훈련을 받으러 나갈 때 저는 남아서 마라톤 연습을 했습니다. 1등을 하면은 대대장이 주는 포상 휴가가 있고 우리 중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저는 중대의 명예를 걸고 그것보다도 포상 휴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마라톤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만 걸프전이 터지는 바람에 그 대회가 취소가 되었죠. 모두들 제가 다 1등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포상휴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마라톤을 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응원을 해주고 있죠.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힘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같이 으쌰으쌰 소리를 질러주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그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이 경주를 달려갈 때에, 경주를 할 때에 그처럼 곁에서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면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경주를 다 마치고 성공적으로 다 완주를 하고 천국에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 뒤쪽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둘러서서 박수하고 안아주고 잘했다라고, 수고했다라고, 나도 그 길을 달려왔는데 너도 정말로 잘 달려왔다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까지 증언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길을 떠나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들이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봉사하는 것 누가 알아줍니까? 주일학교 한쪽 구석에서 혼자 봉사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괴롭고 힘이 들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사실은 혼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그러면은 그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수고하는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다 보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할 때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서로 자책을 하게 될 겁니다. 마라톤 완주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42.195km죠.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죽음의 고통을 넘어가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차라리 쓰러져 버릴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이유는 나의 영혼이 좌우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봉사한 일을 맡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꾹 참고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보내주죠.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라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날 성경에 보면은 관주 성경에 보면은 그 무거운 것 옆에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숫자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무거운 것은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얼른 자백을 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경주에서 달려가고 있는 크기에 참으로 많은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거리끼는 것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죠. 야, 이거 해결해라. 이거 자백해라. 그래서 이거 버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역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에 지금 이것이 거리낌이 있는데 이거 씻어주십시오. 미국에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쓴 글을 보니까 그날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분반 공부 시간에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자꾸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짜증나게 해서 이놈이 하면서 좀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고 나니까 속은 후련한데 조금 지나면서 가슴이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아이에게 손찌검을 해놓고 교회로 관련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꾸만 거리낌이 생기는 겁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때 보통 마귀는 부추기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고, 아니면은 오늘은 분반 공부를 하지 말고 다른 걸 하라고 이렇게 자꾸만 부추기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백하라. 그러면은 내가 시원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은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손을 대었던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라고 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아빠 괜찮아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가는데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반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근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 너희도 이와 같을 때에 가슴속에 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 라고 하면서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선생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끼는 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것은 마라톤 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무거운 것도 문제지만은 얽매여서 여기저기서 당기는 것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이 경주하는 것,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아예 달려가지 못하도록 멈춰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끼는 것도 무거운데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다가 보면은 나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해 나갈 때에 붙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에서 내가 지은 죄가 나를 딱 붙들고 놓지 않고 있으면은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고 그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상태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경주할 때에 제일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바로 거리끼는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을 보면은 가장 간편한 복장을 가지고 나오지 가방 메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못 달리는 겁니다. 달리나 마나 그가 이기지 못할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거리끼는 것과 죄를 벗어버리는 훈련, 즉 정결하게 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단코, 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달려가다가 에라 안 되겠다,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 참고 참다가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라고 하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많이 참고 참고 참으신 분이 그리고 끝까지 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고 아픈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충분히 능히 우리가 인내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을 처음에 발생케 하시는 분, 믿음을 처음에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완성하게 해주시는 분, 믿음의 출발점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바로 이 인내에 있는 겁니다. 이 인내를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바라보지 않으면 완주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면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얼른 추스려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아픔도 부끄러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했죠. 십자가보다도 더 극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속옷까지 다 벗겨진 상태로 부끄러움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완주하신 이유는 완주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배 놓으신 권능의 보좌 우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완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도 점점 혼란스러워져가는, 점점 또 약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타협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일이 있으면은 예배드리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밀어버리죠. 뒤쪽으로 밀어버립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드리는 것을 목숨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다음 주에 가면 되겠지. 또 다른 일이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부여받았던, 물려받았던 이 소중한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부끄럼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못합니다라고 어찌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2013년 8월 20일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술 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이들이 은하수 관현악단에 속해 있던 예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단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의 총애를 받고 있던 예술인들이었죠. 김정은 또한 이들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개 처형 당한 후에 은하수 이 관현악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었던 최고의 악단을 아들이 해체한 것은 상상을, 당시 북한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의 최고의 총애를 받던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대외적으로 북한이 발표를 했던 이유는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였다라고 그렇게 뉴스에는 나왔습니다. 당시 그 공개 처형 현장에 있었던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비행기를 잡는 고사총으로 처형을 하고 탱크로 짓밟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음란물 제작 및 판매 때문에 그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총애했던 그 예술인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겠습니까? 이 예술인 중에는 북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문경진이라는 33세의 젊은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981년생입니다. 젊은 사람이죠. 그가 북한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냐 하면은 각종 국제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찬사를 받으면서 김정일이 그의 연주에 매료되어서 그에게 수십억의 바이올린 명품,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이 무엇입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죠. 이걸 김정일이가 선물을 해 주었던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죠. 인민배우라고 하는 칭호도 하사를 했습니다. 이들이 처형당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문경진이 2005년도에 북한이 그를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유학 생활 중에 그는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죠. 그의 머릿속에 있던 주체 사상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이 문경진 씨는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단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적발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음란물 제작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이들을 처형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처형에 앞서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사형을 앞둔 이 문경진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공개 처형, 이 평양의 강건군사학교에서 2천여 명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개 처형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문경진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빛이 났다라고 탈북민, 음악인 황상혁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보았는데 얼굴이 그처럼 평안하고 그렇게 얼굴이 빛이 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눈을 들어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문경진 씨나 문경진 씨는 33세의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은 그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완주한 분들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위험한 곳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삶의 삶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나약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그는 그 인생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완주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완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던 사도들은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가장 생각이 났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가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재림하실 예수님, 이 두 분을 그들은 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가 바로 신앙 생활을 완주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나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잘 완주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